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아셨느니라. 저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뇨. 또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내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내게 부어 내 동료들보다 승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이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느뇨.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은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아멘. 우리 잠시 설교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기록해 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에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으로 역사하여 주실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것을 저희들이 알고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또한 그 말씀을 간직하게 싸우니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에도 성령의 강력하신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단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종과 또한 말씀을 듣는 청중들을 도우셔서 이 시간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주의 진리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은혜를 저희가 간절히 사모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종교적 박해와 또 로마로부터의 그 정치적인 박해를 피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유혹을 받았던 초대교회 그 성도들 가운데 구약의 그 율법과 제사 제도에 근거한 그 유대교보다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모든 율법의 성취를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얼마나 더 탁월한가 하는 것을 이 히브리서 저자가 알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모든 박해를 이겨내고 모든 유혹을 물리칠 수 있도록 히브리서 저자는 이 서신을 쓰게 된 것입니다. 크게 이 히브리서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1장에서부터 6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우월하심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탁월하신 분이신가. 그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는 그 천사에 대한 그 대단한 그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전달하는 그 전령으로서 또 하나님의 그 사자로서 천사들을 굉장히 그 존경하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읽은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 천사보다 우월하신,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장에서부터 10장까지는 그 이스라엘의 그 구약의 역사를 보면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그 존귀와 영광으로 관 씌운 자들이지 않습니까?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이 7장에서부터 10장까지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제사장직은 그 레위 계통의 그 아론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 직분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탁월한 멜기세덱, 아브라함이 그에게 십일조를 드렸던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더 탁월한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7장에서 10부터 10장까지는 증거합니다. 그리고 이제 11장에서 13장 마지막까지는 구약의 어떤 성도보다도 또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 하나님을 그 신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원리가 훨씬 더 우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탁월한 그 삶의 원리인 이 믿음에 대해서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부터 그 마지막 장까지가 너희들이 받은 이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그 언약 공동체 안에 들어온 그것이 얼마나 탁월하고 얼마나 우월하고 얼마나 더 좋은 것인가 하는 것을 밝힘으로 말미암아 그 동족들의 그 박해를 피해서 다시 그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했던 그 모든 유혹들을 물리칠 수 있도록 이브리서 저자는 도왔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매일 성경 읽기표를 통해서 읽어봤을 때에 바울을 가장 잔혹하게 박해했던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인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바울을 죽이기로 작정하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작정한 그 40명의 결사대가 있을 정도로 그 기독교인들은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와 같은 그 배경 가운데서 이 히브리서가 기록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목적은 이와 같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유혹을 받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신앙이 매우 연약한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의 참된 이해가 부족한 사람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까?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면 동족들로부터의 그 박해가 중단되고 또 로마 정부로부터도 박해를 받지 않습니다. 그 당시 유대교는 로마 정부가 그 인정한 종교였지만은 그러나 기독교는 잔혹한 박해를 당했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박해를 피하고자 했던 그 사람들은 신앙이 굉장히 연약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수신자들이 이 복음 진리에 성숙하고 완전한 이해 가운데 들어가게 되기를 소원하여서 복음의 그 풍성한 그런 부분들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 다섯 군데에서 굉장히 이렇게 강력한 그 경고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히브리서 6장 1절과 2절은 히브리서 전체에 그 키벌스가 됩니다. 중요 구절이 되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과 2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그래서 성숙한 완전한 그 이해에 이르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히브리서의 그 기록 목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두 번째로 이제 히브리서의 그 주요 주제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히브리서에는 그 중심 단어 키워드가 세 개 있습니다. 첫 번째 그 키워드는 뛰어남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better. 더 낫다, 더 좋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배러라고 하는 단어인데 뛰어남, 우월함, 탁월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서에서 그 13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1장 4절에 그 처음 쓰였는데 저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그래서 개역 성경에는 더 좋은이라고도 번역이 되고 뛰어남이라고도 번역이 되지만 영어 성경과 또 헬라어 성경에 보면 같은 단어가 13번 쓰인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그 키워드는 완전한, 그 퍼펙이라고 하는 그 완전한이라고 하는 단어가 14번 히브리서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완전함. 그리고 영원한이라고 하는 단어, 이터널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여러 번 그 히브리서 쓰여지게 됐는데 바로 히브리서가 주로 다루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세 단어 가운데 들어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먼저 이 뛰어남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1장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모든 구약의 선지자보다 뛰어나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어떤 선지자보다도 하나님의 그 계시를 직접적이고 더 분명하게 나타내 주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마지막 하나님의 선지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원은 구약의 제사 제도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히브리서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그 구약의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오는 것은 대단한 특권이고 영광으로 사람들이 생각했죠. 그래서 그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신약의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오는 것보다도 훨씬 더 탁월한 것이고 훨씬 더 우월한 것이고 훨씬 더 좋은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히브리서는 전달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뛰어남이라고 하는 이 단어 여러분들이 히브리서를 읽으실 때에 눈여겨서 보시며 읽어나가시면 크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완전한이라고 하는 그 주제인데요. 이 완전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 앞에서 흠 없이 완전한 자로 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완전하다, perfect,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인데 구약에 제사 제도가 있었고 또 구약에 하나님의 율법이 모세를 통해서 주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이라든지 구약의 제사 제도를 통해서는 결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설 수가 없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루신 그 구원은 그를 믿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완전한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영어로는 completion이란 뜻입니다. 완성이란 뜻이 있습니다. 더 이상 무엇인가를 더할 필요가 없이 완성된 그런 모습.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perfection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질적으로 완전히 그 충만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복음에는 이 완전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는 이 영원한, 영어로는 이터널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우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일이 영원한 효력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제사장들이 날마다 제사를 드려야 했죠. 날마다 그들이 제사를 드리면서 성전에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죠? 그리고 제사장도 인간인지라 그가 죽으면 또 다른 사람을 세워서 끊임없는 제사가 구약의 성전에서 드려졌던 것이죠. 피의 제사가 드려졌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들은 그 순간 그들의 죄를 사하였을 뿐이지 영원한 효력을 나타내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염소와 황소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 그 효력이 영원까지 미치는 그 속죄를 이루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 그리고 영원한 기업을 약속해 주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9절에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또 히브리서 9장 15절에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히브리서 전체의 주제입니다. 제가 오늘 이 서론을 설명하는 것은 사실은 그 3절 말씀을 중점적으로 설교하고자 했는데 이 3절 말씀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배경적인 그 서론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시간들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의 세 가지 이 중심 키워드를 생각해 보면 성도의 삶은 구약 성도들의 삶보다 훨씬 더 탁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과 비교할 때에 이 세상의 어떤 사람들의 삶과 비교할 때도 성도의 그 삶은 탁월하다는 것입니다. 더 위대하고 더 나은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질적인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것은 완전한 것입니다. 성도의 그 완전함.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완성된 그 모습. 정말 모든 것이 다 조화롭게 되어 있는 그 질서정연한 그 완벽한 모습.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성도들에게 가져오는 그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시간적인 것으로 또 양적인 것으로 하면 그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 오늘 하루를 채울 뿐만 아니라 영원한 그 시간에 그 효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그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히브리서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1장에 좀 더 초점을 맞추어서 들어가고자 하는데요. 그런 이제 서론적인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1장을 생각해 보면 무엇보다도 이 히브리서 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누구이신가? 그게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고 하는 그 타이틀을 가지고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은 그 선지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구약에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활동하며 하나님의 그 사역을,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파하였습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셔서 구약의 어떤 선지자보다도 더 분명하게 그리고 직접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셨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모세가 신명기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하나님께서 장차 세우실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했는데 바로 모세가 예언한 나와 같은 선지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본문의 그 3절에 보시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라. 이 영광의 광채라고 하는 이 말은 그 성전과 성막에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자들은 쉐키나의 영광이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성전과 성막, 성소와 지성소가 있으면 그 지성소를 그 채우는 그 영광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바로 쉐키나의 영광이라고 하는데 바로 영광의 광채라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서 그 성막을 완성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셨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기 40장 33절서부터 제가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거기에 나타나는 그 영광이 바로 영광의 광채라고 하는 그 말, 그것이 뜻하는 것입니다. 그가 또 성막과 단 사면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필하였더라. 이제 그 성막을 만드는 일이 다 끝난 것입니다.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그래서 모세조차도 하나님을 직접 배울 수 있었던 그 모세조차도 그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였던 그 성막에 감히 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성막을 가득 채워서 영화롭게 했던 그 영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번 이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이 지어지지 않습니까? 성막은 텐트였고 성전은 이제 그 건물이죠. 이 성전이 지어졌을 때에 열왕기상 8장 10절에도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에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그래서 성전과 성막을 가득 채웠던 그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그 임재의 상징이었던 그 영광이 바로 오늘 히브리서 1장 3절의 영광의 광채라고 하는 그 말과 같은 말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그 영광이시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하는 그 단어는 본체 형상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본체 형상. 이 말은 원형을 그대로 묘사한 조각품이나 초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상화를 그리는 그런 화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인물이 있고 그 사람의 그 초상화를 그리는데 조각을 한다든지 그래서 그 원형과 또 그려진 것이 완벽하게 일치할 때 우리가 본체의 형상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 말을 가장 잘 담아낼 수 있는 그 예화는 어떤 초상화라든지 또 어떤 조각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 도장이 가장 잘 이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미국 사회는 도장을 잘 쓰지 않지만 한국에서는 여전히 이제 도장을 쓰지 않습니까? 도장을 이렇게 만들어서 거기다가 인주를 묻히고 종이에 딱 찍게 되면 도장에 나타나 있는 그 모든 그 문양이 종이에 나타나죠. 그러면 그 도장에 있는 문양과 종이에 있는 문양을 바라볼 때 어떻습니까? 일치하죠. 똑같죠. 이것은 비슷한 정도가 아니라 도장에 있는 그 모든 문양이 종이에 그대로 나타나 있는 것이죠. 이 둘은 일치하는 것입니다. 정확히 같은 것입니다. 바로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고 하는 이 단어가 담고 있는 것이 그것이에요. 성부 하나님의 그 본체를 성자께서는 그대로 다 담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부의 그 모든 본질과 그 영광, 그 위엄을 예수 그리스도는 그대로 지니고 계시다. 비슷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일치할 때에 이 단어가 쓰이는 것인데 완전히 일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또 요한복음 14장 9절에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였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영광의 광채이시며 본체의 형상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람들은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나를 본 자들은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나에게 아버지를 보이라 말하느냐. 내가 바로 그분의 영광의 광채이시며 본체의 형상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절과 2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선지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직접 계시해서 나타내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 누구를 보내셨는가?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그 어떠한 선지자도, 어떠한 탁월한 선지자도 결코 이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를 직접적으로 분명하게 계시할 수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 분명하게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3절에 보면, 3절 하반절에 보면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왕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묘사한 것입니다. 2절에 보면, 2절 하반절에 보면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의 그 사역에서 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성부께서는 성자를 통하여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창조하신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성자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들을 유지시키시고 통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손길을 잘 우리가 보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자께서 능력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심판의 때까지 이 세상은 보존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창조의 그 사역에서 나타났던 그 능력은 오늘날 이 세상을 유지시키고 또 보존시키고 다스리시는 데 있어서 정확하게 동일하게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장을 자세하게 읽고 묵상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얼마나 많은 그 이단들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히브리서를 읽고 묵상해보면 그들의 그 모든 주장이 성경의 지지를 전혀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8절 이후에부터 그 왕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묘사하고 있죠. 그래서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사장의 그 직분을 감당하시는 그 부분을 살펴보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3절에 보면, 3절 하반절에 보면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또 왕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또한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으로서 직접 하나님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그 주제들을 생각해 볼 때에 이 성육신의 그 주제만큼 신비롭고 또 엄청나고 또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을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주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성육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생각할 때 이것은 신비로운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시기 위해서 얼마 동안 자신의 모든 영광과 존귀를 가리우셔야 했고 또 친히 피조물의 상태까지 낮아지셔야 했습니다. 그것은 어떤 천사도 생각할 수 없었던 일이고, 그리고 이 일은 결코 지혜로운 일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말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 성자께서 피조물의 위치까지 낮아지실 수 있는가? 그래서 사람이 되실 수 있는가? 여러분, 그것을 우리의 지성은 결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는 엄청난 희생과 겸손하심 가운데 무한히 자신을 낮추시는 그리스도의 겸손하심이 없다면 결코 가능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그 행위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이것은 가능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라고 하는 그 말을 우리가 자주 듣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그 타성에 젖은 것처럼 그러한 반응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어린아이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성취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그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 죄에 대한 그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의 보배로우신 피를 흘리심으로 죄인들의 그 죄가 정결케 될 수 있는 그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깨끗하여진 것이고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인용하고자 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금 이 성찬의 그 상을 앞에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대제사장으로서 이루신 이 속죄 사역을 생각할 때에 아무런 감동이 없거나 거기에 대한 감사함이나 또 신비로움이나 또 감격함이 없다면 우리는 이 진리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기독교 복음을 잘 안다. 많이 들었다. 여러분, 기독교 복음을 알고 그것을 들은 사람들은 결코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제대로 알지 못한 것입니다. 복음의 그 진수 가운데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있었던 일을 여러분들 잠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시골에서 경기도지만 굉장히 그 시골이었습니다. 처음 이 호두를 이렇게 봤는데 호두 한 알 있고 그리고 사촌 형제들 한 일곱 여덟 명이 이렇게 둘러서 있습니다. 호두를 처음 이제 본 거예요. 그래서 같이 나눠 먹자 해갖고 앞에다 놓고 이제 방망이로 그것을 딱 두드렸습니다. 그때에 그 호두가 쫙 튀잖아요. 가장 큰 부분이 제 사촌 동생 앞으로 딱 튀어가니까 이 친구가 반사적으로 그것을 딱 집고 입으로 탁 넣는 거예요. 껍질을. 그래가지고 그런 줄 알고 먹었는데 딱딱하잖아요. 그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걸 먹는 게 아니라 그 딱딱한 껍질을 깨뜨리고 그 속에 있는 알갱이를 먹어야 되는데 다들 같이 이렇게 큰 조각을 먹으려고. 그래서 큰 부분을 집어서 입으로 넣었던 그 웃지 못할 그 추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그런 거예요. 난 기독교 복음에 대해서 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안다. 그의 속죄 사역에 대해서 안다. 여러분, 그것은 안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 사역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속죄를 경험하게 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감격하지 못한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즐거워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평생의 삶을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전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그 사람들은 그 복음의 진수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제사장의 그 사역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로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율법이나 제사 제도로는 결코 불가능하였던 하나님 앞에서의 그 완전함, 완성됨의 모습으로 우리가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자로서 이 단에 어떻게 설 수 있습니까? 저는 제 자신의 죄악들을 알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크게 침체되고 크게 두려움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며 은혜를 구할 때 그리스도를 붙들도록 저를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함을 제가 한 주간 동안 생각해 볼 때에 저에게는 설교할 그런 힘이 생깁니다. 설교할 담대함이 생깁니다. 나의 나된 것은 나의 행한 것을 인해서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완전함을 붙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하신 그 속죄를 생각할 때에 저는 하나님의 진리를 설교할 수 있는 그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그 대제사장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로 설 수 있습니다. 이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주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없습니다.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보좌를 생각할 때 주저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일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사역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에 히브리서 기자가 연약한 믿음에 있는 사람들에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온전한, 여기에 온전한이라는 것이 영어의 그 perfect이라는 단어가 쓰인 것입니다.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우리는 완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인데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구절을 읽고 제가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과 16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이 연결고리 그러므로를 생각하십시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때문에 그 결과로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그 행위가 아니라 여러분의 행한 그 일을 근거로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있는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주저함 없이,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성찬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 성찬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더 탁월한 그 성도의 지위를 갖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로 두려움 없이 주저함 없이 나아갈 수 있게 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영원한 그 기업을 우리로 하여금 얻게 하는 그것이 바로 이 성찬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성찬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또 우리 김영훈 형제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찬을 준비하는 동안에 우리 찬송을 부르며 284장 부르시며 성찬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